10월이 들었으면서 기운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이들을 앞에 놓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 살았는지 알겠니?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알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가르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물으니까 한 아이가 손을 반짝 들더니 10월달부터 산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월달부터. 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아니 왜 10월달부터 산 것 같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애플 피킹은 10월달에 하잖아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애플 피킹 몇 달에 합니까? 요즘 애플 피킹 시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몇 달에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어느 계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게 우리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말합니다. 그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오늘 믿는 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 믿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된 신앙,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고백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독자들에게 이 안식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기를 그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예를 들고 있어요. 그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힘썼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 그들이 40년 동안의 그 광야 방황 생활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그 안식은 잠시 잠깐적인 안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것은 잠시 잠깐 주어지는 안식이고 영원한 안식이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갈 때에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여기만 봐도 이 독자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 왜 이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죠. 왜? 지금 시대가, 이 시대는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랬더니 핍박이 가해지니까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다시금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쉽게 그러면 우리말로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대교는 공식화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모든 신분을 다시금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의 모든 삶의 자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 예수를 믿는 그러한 관계로 해서 유대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죠. 사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같이 하다가 만일 교회에서 교회를 떠난다 하면 이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떠나면 아 세상 이제는 뭐 세상에 나가서 좀 편하게 살자, 뭐 술 담배도 하고 또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다 하면서 살자, 이런 삶을 산다. 물론 이 당시에는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러한 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고 나섰지만은 그 길을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는 그렇지 않은가? 마찬가지가 사실 오늘날은 정신적으로 이 사회 문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럼 예수를 온전히 믿게 그 믿음 따라서 가게 하는 그런 삶의 자리는 아닌 줄 압니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물질 문명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우리 주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그 삶을 살 때에 세상에서 누리던, 아니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있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즐길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섰던 사람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우리가 남미의 국가들도 보면은 어떤 국가들이 잘 발전을 하다가 이 좌경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빠지고 하면 그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하면 이러한 모습들, 사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지금 이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은 정말 생명 위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섭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기억을 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러니까 안식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도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 아니한 그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듣는 자가 그 믿음 자기가 듣는 것과 자기의 믿음을 결부되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은 그 11절에 보면 그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는 그러한 얘기,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은 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실천은 한과 다르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전거를 왜 만들었어요? 자전거는 달리기 위해서, 타기 위해서,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를 만들었잖아요. 물론 요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요즘 뭐 달리지 않는 그대로 서서 그냥 그 페달을 밟는 그러한 자전거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지만은 자전거는 달리기 위해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전거는 서 있으면 세워놓으면 아무, 그 자전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는 달려야지 바로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삶,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그러니까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러한 길이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 죽임 당한 후에 우리의 삶,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현실에서 주어지는 잠깐씩 잠깐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아니 그것을 이겨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의 현실의 삶입니다. 우리는 죽게 돼 있잖아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음의 골몰에서 거기에 빠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심판이 있고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을 그 믿는 도를 그대로 지킨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얘기 아닌, 옛날에는 왕들이 자기 앞에 그 어리광대를 두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우리가 코미디에 그걸 보면서 막 웃고 즐기고 하는 그런 것 같이 왕들이 코미디 그 어리광대를 두어서 어리광대가 웃기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어리광대가 얼마나 웃기든지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어리광대에게 주었어요. 너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있으면 이 지팡이를 그에게 주어라. 그리고 왕은 잊어버렸어요. 어느 세월이 지났습니다. 왕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리광대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께서는 마지막 여행을 할 때가 되었는데 이 마지막 여행을 잘 준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아직 난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랬더니 그 어리광대가 옛날 그 왕이 자기에게 주었던 그 지팡이를 왕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왕이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마지막 가야 할 그 여행을 준비 못한 사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들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마지막 그 영생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 하면서 꿇어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계명을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내가 아직 한 가지 더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했을 때 이 복음서마다 적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거든요. 그 후에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것. 이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 지나가는 것과 제 어렵다 했더니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물을 다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내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다 그 암송하는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있어요. 혼과 골과 및 영과 혼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한다고 했어요. 그 앞에서 드러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그 신앙은 고백을 하면서 사실 그것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그것은 현실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과 자전거를 오래 타서 아주 정말 더 잘 달리는 그런 선수들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서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뒤로 돌아서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고 그들이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예요. 아동 심리학자가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기어다니는 토들러들을 위해서 데리고 한번 시험을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다가 장애물을 두었어요. 그럴 때 보통 네 가지 용어로 나타납니다. 어떤 아이들은 가다가 장애물이 나타나니까 화를 내면서 그냥 돌아서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 장애물을 보고는 이 옆으로 어떻게든지 하든지 옆으로 돌아서 나가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그 장애물을 이 손으로 치면서 툭툭 치면서 불쾌하고 골을 내는 아이들이 있고요. 네 번째 아이는 그것을 자기 장난감 그냥 가지고 이렇게 이리저리 만지고 하다가 넘어갈 자리를 찾아서 그거를 넘어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에 대한 시험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물론 평안도 주고야 되겠죠. 이 당장의 그 고통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최후의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욥기서를 봤지만 욥기 뒷부분에 가면 욥이 자기 친구들이 계속 비난을 해요. 그냥 네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 고통을 당하지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이유 없이 이러한 고통을 주겠느냐. 욥이 마지막엔 그럽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이 억울한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좀 구하고 싶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의 사람들도 돌아서고 말아요. 그렇지 않으면 불평불명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욥기서가 사실 주는 말씀도 그겁니다. 마지막까지 신앙을, 마지막에는 내가 어디 서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억울한 사정,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극복, 나 이것을 감당해 줄 분이 누구냐 하는 그러한 얘기죠. 오늘 여기서는 바로 우리 주님을, 대제사장 되신 그 주님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는 그러하니 그 대제사장은 어떠한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명예를 보고 메고 나를 나에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면 그러한 말씀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고 하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우리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이 그 짐을 우리를 대신해서 져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독자들은 그 말씀을 하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그는 1년에 한 차례 잠시 잠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는 그러한 얘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떠나는 것 잘못된 일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단계까지 이뤘습니까? 누구도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사실 이 일에 대해서는 정말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내가 나는 잘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도 기도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서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말로 하면 내공이 있어야 돼요. 내공. 믿음의 내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바다 속에서, 깊은 바다 속에서 이 하버드 대학과 뉴욕 대학에서 그 바다 속에서 계란을 깨는 한 20m의 그 밑에 바다 속에서 그 계란을 껍질을 벗겼어요. 그랬더니 껍질을 벗기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란이 형태 그대로 있어요. 계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수압 때문에 이게 터지지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수압이 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란 그 자체를 두고 그 어느 길 한 방향에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전체적인 압력을 가하면은 수십 미터 수백 미터까지 그 계란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압이라고는 지난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았지만은 그 잠수복 입고 그렇게 들어가도 그 수압 때문에 그 오래 있지 못하고 금방 올라오고 하잖아요. 이 수압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깊은 심해에도 물고기들이 있는 거 보잖아요. 생명체가 있는 거 보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는가? 보니까 보통 그 물고기에는 부레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공기를 저장해서 이제 떠오르고 내려가는데 깊은 심해에 있는 거기에는 이 부레 공기가 들어가 있는 데서 대부분이 물로 채워지. 그러니까 외부의 물과 안의 물이 거의 같은 그러한 정도에 돼 있으니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수압이 아무리 우리 인간은 들어가면 인방은 금방 뭐 정말 그 잠수함 같은 그 어떤 찌그러지는 그러한 수압인데 저 깊은 심리로 들어가면 그걸 어떻게 그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키면서 항상 우리 자신의 이 믿음의 정도를,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에 내가 압축되고 정말 내가 그것으로 지는 그러한 일이 없이 내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저는 이제 이민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먼저 보내드렸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엔 젊은 친구도 갑자기 열차 사고로 죽은 그 사람도 있고 또 물에 빠져 죽은 청년도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자살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명이 다해서, 물론 마지막에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수명을 다한 분들인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젊은 사람들은 저기 권사님들 신앙이 없어 보이는데요, 마지막 잘 준비시켜 드려야 됩니다, 저한테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저는 뭐 전혀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어느 분도 정말 죽음 앞에 두려워한 분들이 없었어요. 감사한 거예요. 정말 어떤 분은 가족보다도 제가 마지막에 병상에서 나오니까 곧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느 분 하나 정말 죽음 앞에 두려워해 본 적이 없고 주님 앞에 설 것을 그분들은 분명히 믿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그 죽음을 맞이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신앙이 없어 보이셨는데 정말로 그 내공이라고 하는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는 그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항상 내 자신을 살피는 것 중요한 것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들은 말씀과 그것과 우리의 믿음이 부합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언제나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우연히 이러한 시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기도시인데, 무명시인이 지은 기도시인데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와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버려진 자로서 급급해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획한 일들이 틀어져 안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이 꺾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힘들어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인간된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성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의 작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심을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설 그때를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됨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말씀과 삶의 자리가 일치하는 삶이 되는가, 어느 부위가 연약한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리하여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편만케 하는데 저희들 부족하지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